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 장관, 제이콥 루 재무장관이 오늘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란과의 핵 합의에 대해 증언합니다. 새 장관은 지난주에는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이란과의 핵 합의에 비판적인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특히 이번 합의를 거부하는 것은 이란의 핵활동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리는 하원 청문회에 앞서 공화당의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란과의 핵 합의에 결함이 있다며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엘리엇 앵겔 의원도 이번 합의에 대해 심각한 의문과 우려가 있다며 검토 과정에서 정부 관리들의 답변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의 검토 기간은 이제 7주가량 남은 가운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의회의 어떠한 반대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오늘 중국 주재 대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인 핵포기를 전제로 한 대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는 오늘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을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 대사는 북한의 핵 억제력은 반세기 넘게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핵 위협과 적대시 정책으로부터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며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흥정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 대사는 또 이란 핵 합의는 자주적인 핵활동을 인정받고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장기간 노력을 통해 이란이 이룩한 성과라며 북한은 이란과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아프리카연합본부에서의 연설을 끝으로 동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 있는 아프리카연합본부를 방문해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어제 에티오피아에서 동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남수단 지도자들이 다음 달 17일까지 평화 합의를 이룰 필요성이 있다는데 정상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관리는 기자들에게 정상들은 만일 그때까지 평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수단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는 시리아와 이라크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쿠르드 반군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 중국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테러와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터키의 요청으로 오늘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긴급회의에서 시리아와 이라크 사태에 대해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 비공개 회의에 앞서 최근 터키 남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이어 나토는 동맹국인 터키와 강력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주식시장이 어제 8년여 만에 최대로 폭락한 데 이어 오늘도 하락세를 계속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오늘 어제 종가에 비해 1.7%가 더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지수는 어제 전주 종가에 비해 8.5%가 폭락해 2007년 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주식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는 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증권금융공사는 그러나 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식을 계속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음을 선언했습니다.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는 최근 23일간 새로운 환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어제 모든 격리 조치를 해제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외교부는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등 해외 7개국에서 한국에 내린 방한 자제 권고가 오늘로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로에 서 있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3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중공군 묘에 화환을 보냄으로써 중국과의 화해를 모색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포스터 천여점을 수집해 화제가 된 네덜란드인과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I'm a stamp collector. I'm a stamp dealer since 40 years. So, I'm dealing in stamps of the whole.
내일 북한 날씨 서해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황해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로에 서 있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원인이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이라며 일방적인 핵포기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핵 6자 회담에 한국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8일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할수록 치러야 하는 외교 경제적 대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며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이 도발이 아닌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3국 공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또 현 시점이 북한이 핵무기화를 완성할 것인지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실현해가는 협상에 나올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관건적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관건적 시기라는 표현에 대해 중국식 표현이라고 언급해 중국 측 관계자의 표현임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유창호 공보담당관도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 시점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 관련 대화 거부 그리고 하반기 도발 가능성 중국 관계 변화 가능성 그리고 이란 핵 협상 타결 등을 감안해가지고 현 시점이 향후 북핵 문제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자 간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황 본부장은 이와 함께 이란 핵 합의가 당면한 북핵 문제에도 여러 시사점과 긍정적 자극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자신의 지난주 중국 방문에서도 이란 핵 타결을 북핵 대화 재개를 위한 전환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지난 19일부터 엿새 동안 중국을 방문해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 등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두루 만난 데 이어 27일에는 사일러 미 국무부 북핵 특사를 면담했습니다. 한편 황 본부장이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대화와 함께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즈음 북한의 지재룡 주중대사는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일방적 핵포기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 대사는 북한을 명실공히 핵 보유국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핵은 미국의 핵 위협과 적대시 정책으로부터 생존권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협상의 흥적물이 아니라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지 대사는 또 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기본 원인을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 탓으로 돌리고 미국은 앞에서 대화를 하자고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북침 연습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부각시키는 것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라고 지 대사는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소원해진 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잇따라 화해를 모색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진위에 대해 좀 더 지켜본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7일 정전협정 62주년을 기념해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원에 화환을 보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2013년 7월 정전협정 60주년 땐 이 열사능원을 직접 찾아 헌화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참배는 물론 헌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공군 전사자들의 유해가 안장된 곳으로 마오쩌둥의 아들 마와닝도 묻혀있어 북중 혈맹 관계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에 앞서 김 제1위원장은 26일엔 평양에서 열린 제4차 전국 노병대회 축하연설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지원군에 대해 두 차례 경의를 나타냈습니다. 조선인민군과 함께 싸우고 피를 흘려 희생하며 정의의 혁명전쟁을 도와준 중국인민지원군 노병 동지들에게 경의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발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북중 접경지대인 지린성 일대와 랴오닝성 선양을 연이어 방문해 북중 경협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직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전협정 체결 62주년을 계기로 한 김 제1위원장의 이런 행보들이 중국과의 화해를 모색하기 위한 신호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는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같은 해 12월 장성택 처형 그리고 지난해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을 거치면서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한국의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이른바 꺾어지는 해도 아닌 62주년 행사에서 김 제1위원장이 이런 행보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중국과 화해하기 위한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오는 10월 10일 당창은 70주년 맞이해서 나름대로 맹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안보와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권리 안정화되어 있는데 대외적인 안정화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외적인 안정화의 1단계로서 북중관계 복원 뭐 그런 차원에서 아마 화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자존심을 내세우며 중국과의 화해를 거부했던 북한이 갑자기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아직은 배경과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양국 간 외교적 움직임과 같은 구체적 징후들은 아직 포착된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김 제1위원장의 행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성택 처형 등 위협 세력을 제거한 뒤 김정은 체제가 어느 정도 안착되고 대외적으로 자신감도 붙으면서 과거 혈맹 관계에 대한 자신들 나름대로의 공정한 평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오는 9월 3일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과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양측이 상대방에 대해 어떤 외교 행보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또다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13년 연속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강제 노동과 성적 인신매매가 자행되는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국무부는 26일 발표한 2015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강제 노동은 정치적 압박 제도의 일부라며 현재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수감자들이 열악한 환경 아래 장시간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비위생적인 생활 조건 속에서 구타와 식량 부족 때문에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이 처한 강제 노동 환경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이 러시아와 중국,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 위험한 기후 조건 아래 지나치게 오랫동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특히 철저한 감시 속에 소통을 제한받고 있으며 비자를 압수당하고 상호 감시가 의무화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임금의 90%까지 각종 기여금 명목으로 갈취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임금의 극히 일부만을 받으며 그나마도 귀국할 때까지 손에 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인신매매에 취약하다며 이들이 국경을 넘자마자 마약을 강제 복용하거나 구금 혹은 납치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자리를 제한받더라도 매춘이나 가사노동 혹은 강제 결혼을 통해 농사일을 강요받으며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추방돼 강제 노동과 사형 선고 등 심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 파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노동을 중단하고 북송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인신매매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인신매매범을 처벌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하고 근로자 파견국가와 투명한 양자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작업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작업장을 떠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보고서는 한국을 13년 연속 1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나라들에 포함시킨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성매매와 강제노동 피해자인 남성, 여성, 어린이들을 공급하는 곳이자 경유지이고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일부 주민의 생활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고 미국 의회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발표된 일련의 임시 경제개혁 조치가 일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경제와 농업 부문의 일련의 개혁 조치로 경제 여건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북한 대미관계 핵외교 내부 상황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약간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보고들이 올해 초부터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발표된 1년의 임시 경제개혁 조치들이 일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산업과 농업 일부에 시장 원리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 당국의 개혁 조치들이 경제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도시들에서는 관리자들이 봉급을 정하고 고용과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됐고 농촌에서는 농업 개혁으로 농부들이 수확의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농업개혁이 지난 2013년과 2014년 이례적으로 많은 수확을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중반 발생한 가뭄으로 그 같은 추세를 역전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학자들은 북한의 개혁 조치가 소규모인 데다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빈사상태의 경제를 밑바닥에서 끌어올리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 내부 안정과 관련해 정권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기는 하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한 뒤 고위당 관리의 20% 내지 30%, 고위 군 관리의 40% 이상을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경향을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징후로 해석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그 같은 숙청으로 김정은 체제를 위협할 잠재적 경쟁자들이 제거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밖의 보고서는 북중 관계와 관련해 현재 중국 지도자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내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지역에 산림, 병, 해충 방제를 위한 공동조사를 한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한국의 산림 전문가들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산림과학원과 수목보호협회 소속 산림 전문가 등 8명이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29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북한의 금강산을 방문합니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북한에 머물며 내금강과 외금강, 고성읍 지역을 방문해 소나무의 병해충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북한이 지난 15일 한국 기업인 현대아산 측에 금강산 지역의 소나무가 이상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원인 파악과 해충 방제를 위한 조사를 제안하면서 이뤄졌습니다. 금강산 소나무들의 이상 증상은 한국 정부가 최근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는 재선 충병과는 다른 것으로 심하게 마르는 증세를 보이며 특히 고성읍 지역의 소나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이 병해충 때문인지 가뭄 탓인지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면 한국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금강산 지역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보호해야 하는 유산이고 한국 정부도 여러 차례 남북 산림 협력을 강조해왔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서 조사 결과를 본 뒤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제안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산림 자원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북한이 방제와 관련해서 현대 측에 요청한 것은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산림 보호, 여기에 대한 관심도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나 남북 당국 간의 불신의 골이 워낙 깊기까지만 아직까지는 그 남북관계 개선의 그 의지 내지는 이런 메시지라면은 그 당국 방북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통민 본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현재 산림을 비롯해 건설과 체육, 관광 등 김정은 제1위원장의 관심 분야에 경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이번 제안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해 말 평양의 양묘장을 직접 찾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산림이 황폐화된 점을 지적하며 나무 심기에 동참한 데 이어 산림 복구 사업 차질을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등 산림 복구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뷰에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농아인들이 터키에서 열리는 세계 농아 대회에 참석합니다. 이 대회에 북한 농아인들이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농아인 연맹의 테리 라일리 이사는 24일 VOA에 북한 농아인들이 제17차 세계 농아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터키를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농아인 연맹의 북한 연락관인 로버트 그룬드 대표도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농아인 4명과 통역관 2명 등 6명이 이번 대회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28일부터 닷새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 미국, 북한을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 농아인들과 그 가족, 통역관, 정부관리, 장애인 특수교육자 등이 참석합니다. 인류의 다양성 증진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리사 카피니엔 세계 농아인 연맹 명예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110여 개 강연이 진행됩니다. 강연 주제는 농아인들의 인권과 교육, 보건, 문화, 기술 등 다양하며 농아인 아이들을 위한 수화 전자책 제작, 재난시 청각장애인 지원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북한 농아인들을 이끌고 참석한 그룬드 세계 농아인 연맹 북한 연락관은 북한의 농아 실태와 북한에서의 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해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룬드 대표는 VOA에 강연이 국제수화를 통해 진행된다며 수화통역관이 함께 동행해 북한 농아인들도 무리 없이 강연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농아인들이 해외에서 열리는 세계 농아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농아인 3명 등 6명의 북한 대표단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제16차 세계 농아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핀란드 농아인협회의 주선으로 핀란드 국제개발부 세르파 파테로 장관을 면담하고 세계 농아인협회 콜린 엘렌 회장과 화상대화도 나눴습니다. 지난 1951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설립된 세계농아인연맹은 전 세계 7천만 명에 달하는 농아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133개 나라가 가입해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난 2011년 북한에서 체포됐던 네덜란드 우표 수집상이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공개됐던 옥류당 씨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의 사무실을 두고 13년 동안 24차례 방북했던 빌림 판데오 베일 씨는 지난 24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억류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구글 위성 지도를 통해 평양 내 외국인 구금 시설의 위치를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또 현지에서 감시인과 동행한 적이 없었는데도 자신의 말과 행적이 보위부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신문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1,070여 점의 선전 포스터를 수집한 판 베어 데일리 씨는 네덜란드의 한 대학과 협력해 이를 북한 사회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판 데어 베일 씨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북한의 선전 포스터와 우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I'm a stamp collector. I'm a stamp dealer since 40 years. So, I mean, I'm dealing in stamps of the whole.
저는 40년 동안 전 세계 우표를 수집하고 거래해 왔고,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이 제작한 포스터의 단순 명료함을 좋아합니다. 오래전 독일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서 북한 당국자를 처음 만나 친구가 됐습니다. 그 뒤 이탈리아 밀라노 전시회에서 북한 우표를 대량 구입했는데 북한 당국이 즉시 초대 의사를 전해오더군요. 그때는 거절했지만 결국 앞서 언급한 북한 친구와 몇 달 뒤 베이징에서 만나 함께 기차로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1998년이었습니다. 8일을 머물렀고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에 돌아갈 생각이 없었지만 이후 수십 차례 방북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18살 생일을 맞은 제 아들까지 데려갔으니까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북한의 사무실까지 여셨죠?
The branch office was situated was in Pyeongchang City. That's about 20 kilometers from Pyongyang. That because that's where he lived. That's where my friend lived.
2004년에 북한 친구의 제안으로 평양에서 20km 떨어진 평성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그가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북한 각지에서 그림과 포스터, 우표를 모아왔죠. 하지만 제가 평성에 머무르는 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북한 당국에 체포될 때까지 매년 만 달러 정도를 임금 명목으로 지불했습니다.
북한 측으로서는 그런 물품을 외부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군요.
In 2004 we had the first exhibition here in the Netherlands and it was really big exhibition.
그렇습니다. 특히 저와 제 친구가 2004년 네덜란드에서 크게 개최한 북한 포스터 전시회가 타임지 등 주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뒤 북한에 들어가자 많은 북한 관리들이 저를 갑자기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예술을 외부에 소개할 수 있는 적임자로 본 겁니다. 저는 북한에서 많을 때는 80점 내지 100점의 포스터를 들고 나왔습니다. 판매용이 아니라 전부 개인 수집 차원이었죠.
북한 포스터에 어떤 매력을 느낀 겁니까?
And they were very surprised that I want this kind of art because they sell art to Japan and to South even to South Korea. But that's all.
북한 당국도 그들의 포스터에 관심을 갖는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북한은 풍경화 등 일반 예술 작품을 일본이나 심지어 한국에도 팔지만 제가 정치적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수집하는 게 의아했던 거죠. 하지만 제가 수집한
1952년부터 2011년 사이에 북한 포스터야말로 그들 역사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린 그림은 내일도 그릴 수 있지만 포스터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훨씬 독특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 북한 포스터들을 수집할 당시만 해도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13년 동안 이어진 북한 방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시 감시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To my knowledge, never. But finally, I found out that they monitored me on a daily basis.
평소에는 제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체포된 뒤 조사를 받으면서 그동안 제 말과 행동이 날짜별로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령 제가 당신은 이런 나라에서 더 살고 싶겠는가라고 2005년 4월 며칠에 말했지 않느냐고 신문하더군요. 말조심을 해야 하는 호텔에서가 아니라 바깥에서 누구에겐가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기록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정말 저에 대한 많은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억류 날짜는 언제였죠?
I was arrested on July 29. I think it's a kind of detention place. It was I had a room.
2011년 7월 29일에 체포돼 8월 13일에 풀려났습니다. 8월 9일이 제 생일이었으니까 60살 생일을 감금된 채 보낸 거죠. 실제 감옥이 아니라 일종의 구금 시설이었는데 침대와 책상이 하나씩 놓여 있고 화장실이 딸린 방이었습니다. 네 명의 인민군 병사가 24시간 저를 감시했기 때문에 한밤중에 잠을 깨도 북한 군인의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평양 지리에 익숙하시니까 혹시 억류 장소가 어디쯤인지 가늠할 수 있지 않으세요?
I know exactly. Not that the dome. The day before I was set free, we had to go to the Chinese embassy for.
네,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석방되기 하루 전 비자 때문에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을 들렀는데요. 차량 밖을 볼 수 없도록 고개를 푹 숙이라고 했지만 차가 큰 길가로 나오자 얼굴을 들 수 있었는데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네덜란드로 돌아와서 구글 위성 지도를 통해 정확히 어떤 건물에 억류돼 있었는지 찾아냈습니다. 억류 당시 통역관리에게 2009년 억류됐던 미국인 여기자 두 명도 이곳에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여기자 얘기를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하더군요. 그가 대답을 해주진 않았지만 같은 장소임을 확신합니다.
북한 당국이 억류 이유를 알려줬습니까?
Officially, of course. Officially, it was spionage was number one, and you could face 15 years. And the second one that I was that I had.
공식적인 이유는 스파이 혐의와 북한인들에게 탈북을 권한 혐의였습니다. 모두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들입니다. 두 혐의 모두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인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북한 보위부는 제가 북한인들과 나눈 모든 대화를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신문 도중 가혹행위를 당한 적은 없습니까?
No, nothing at all. I mean, I've only been eating boiled rice.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억류 기간 내내 쌀밥만 먹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냄새도 맡기 싫어질 정도였습니다. 석방 하루 전 처음으로 커피를 권해서 2주일 만에 커피 맛을 봤던 게 기억에 나네요.
그동안 수집한 수많은 북한 포스터가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The same professor, that friend of mine, he wants to have my posters as a project.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한 교수가 제 포스터들을 시대별로 정리해서 북한 역사와 관련한 추가 정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포스터를 복사해 그 안에 담긴 이미지와 문구를 분석하는 중이죠. 포스터들은 특히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 북한 역사와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단면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1958년 북한에서 천리마 운동이 어떤 식으로 시작됐고 홍보됐는지 포스터에 잘 묘사돼 있습니다.
혹시 북한을 다시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That's complicated. I've been in North Korea. I think I'm the only one who've been in North Korea this way. I think something went wrong down.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와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왕래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중간에 뭔가 잘못되긴 했지만요. 저는 북한을 24번 방문하면서 단 한 번도 감시인과 동행한 적이 없습니다. 현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인 겁니다. 만약 그런 조건으로 다시 방북할 수 있다면 내일 아침에라도 가고 싶지만 이제 그럴 수 없고 다시 간다 해도 감시인들이 따라붙고 친구들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북한에 가서 친구들을 찾고 싶습니다.
지난 2011년 북한에서 체포됐던 네덜란드인 빌렘 판 베어 데일 씨로부터 북한 당국과의 상업 거래와 억류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은 기자였습니다. 6.25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 가운데 하나인 장진호 전투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는 기념비 기공식이 미 해병대 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장진호 전투 참전 용사들은 전후 62년 만에 숙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됐다며 감격해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행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미 해병대 박물관 내 한국전쟁 기념관의 장진호 전투실에 재현된 당시 전투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전쟁 정전 기념일인 27일 워싱턴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버지니아주 퀀티커의 해병대 박물관 옆 공원에서 장진호 전투 기념비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엔 장진호 전투에서 싸웠던 노령의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공식을 축하했습니다. 기념비 설립운동의 산파 역할을 한 리처드 캐리 전 미 해병 예비역 중장은 VOA에 전후 62년 만에 장진호 전투를 실질적으로 강조하는 기념비의 첫 삽을 뜨게 돼 감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it was really, really emphasized. What happened is
한국 전쟁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잊혀진 전쟁으로 치부돼 왔고 장진호 전투 참전 용사들은 자신들이 모두 숨진 뒤에 누가 이 전투를 기억할지 고민해 왔는데 드디어 기념비를 통해 전우들의 숙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6일부터 17일간 미 해병대 등 유엔군이 중공군과 치열하게 격돌한 전투입니다. 미 해병 1사단은 특히 영하 3, 40도의 혹한 속에서 아군보다 10배나 되는 12만 명의 중공군을 상대로 퇴각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유엔군은 중공군 2만 5천여 명을 사살했지만 아군 역시 수천 명이 희생됐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아직 장진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채 실종된 병사가 1,079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장진호 전투 기념비 건립은 미 참전 용사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한국 정부와 민간의 지원으로 빛을 보게 됐습니다. 이날 축사를 한 한국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VOA에 장진호 전투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민간에서만 건립비 15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참전 기념비는 여러 군데 세워져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미 해병 1사단의 그 혁혁한 전공을 기리는 이러한 기념비가 처음 세워지는 거, 이거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금 활동에도 적극 참여를 했고 오늘 기공식에도 자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바라건대는 하루빨리 통일돼서 이 장진호 호숫가에 이와 같은 전투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바로 이 장진호 전투의 정신이 바로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그러한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신이 계속 좀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를 하고
미화 60만 달러가 투입되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는 건립비가 거의 모아졌고 나머지 비용은 한국보훈처가 충당할 예정입니다. 기념비 제작을 맡은 해병대 출신 조각가 마크 버드 씨는 VOA에 2.4m 높이의 팔각 화강암 위에 고토리 전투를 상징하는 특수 제작된 비어를 세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monument is going to be about 8 feet high, a granite stone with 8 sides On each side there will be a bronze panel.
팔각면엔 유담리와 고토리, 하갈우리 등 각 지역의 전투 내용을 담고 그 위에 기념비의 상징이자 자유의 희망을 나타내는 고토리의 별을 특수 철강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버드 씨에 따르면 고토리의 별은 사병으로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스티븐 옴스테드 예비역 중장이 제안한 겁니다. 이는 당시 고토리의 혹한과 눈보라가 계속 강타한 끝에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밝게 빛을 비추자 모든 해병대원들이 이를 희망으로 삼아 다음 날 성공적으로 적진을 뚫고 퇴각로를 만들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버드 씨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 베들레헴의 빛처럼 박물관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나 이 별에서 빛나는 빛을 볼 수 있도록 제작해 자유를 위한 용사들의 희생을 일깨우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리처드 캐리 전 중장은 이 기념비가 유엔군뿐 아니라 당시 미군의 통역 등을 지원했던 800명의 한국 카투사 요원들, 미군과 함께 흥남에서 철수한 9만 8천여 명의 북한 피난민들도 기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진호 전투 당시 해병대 소위였던 캐리 전 중장은 장진호 전투 때문에 한국이 생존할 수 있었다며 오늘의 극명하게 대조되는 남북한의 모습은 전우들의 희생이 매우 가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North and the South have totally different objectives. The North being run by a dictatorship.
북한 독재 정권은 주민들이 압제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운데 선군 통치로 다시 한국을 침략하려 하지만 한국은 자유를 위한 헌신 속에 극심한 빈곤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참전 용사들은 내년에 완공될 기념비를 계기로 통일이 하루빨리 이뤄져 장진호에서 전우들의 넋을 기릴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6.25 참전용사 출신 미 연방 하원 의원들이 6.25 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한 시대의 아픔을 마감하고 평화 통일을 앞당기자는 취지입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군사적 충돌을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미 하원 의원 3명이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6.25 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의 찰스 랭글, 공화당의 존 코니어스와 샘 존슨 모두 60여 년 전 한반도 전장에서 싸웠던 의원들입니다. 결의안에는 미 하원이 6.25 전쟁 참전 용사들과 희생자, 이산가족들을 추모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통일 한국의 비전을 지지하고 국제평화와 안전, 비핵화, 경제번영, 인권, 법치주의 촉진을 지원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주 발의자인 랭글 의원은 전쟁의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건 65년 전 발발한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전 용사들과 한국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역사의 고통스런 장을 마감하고 한반도 통일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슨 의원은 정전협정 체결 62주년을 맞는 날 한반도가 여전히 전쟁 상황이라는 현실은 잘못된 것이라며 한국인들과 미국인 참전 용사들이 종전과 남북한 통일이 가져올 종결 상황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니어스 의원은 한국인들이 영속적인 평화와 위엄을 마땅히 누려야 한다며 70년 넘게 고통에 시달린 이들을 기리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투데이 풍경입니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워싱턴에 조성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참전용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전사자들의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9시 30분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한국전 참전 노병과 가족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전 정전 62주년과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 설립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기념공원은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군 용사들이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85년 미국과 한국 정부에 탄원서를 낸 것을 계기로 추진돼 지난 1995년 완공됐습니다. 워싱턴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이 기념공원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나본 적 없는 나라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나라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새겨진 비문과 함께 빗속에서 행군하는 미군 병사 19명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날 200여 명의 참석자들은 19 병사의 동상 앞 잔디밭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한국전 참전 전사자들의 넋을 기렸고 공원이 설립된 이후 20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는 연설을 통해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온 미한 동맹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두 나라 동맹의 기초를 마련해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참전 용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have we achieved over the past 20 years? We grew from strength to strength. And how could we do it? It is because of you, once again. Because of you, Korean war veterans. Without you,
한국의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은 연설에서 We go together, 함께 갑시다를 외치며 변하지 않는 두 나라의 우정과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가자고 말했는데요. 최 차장은 VOA에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한반도 통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그 양반들 안 계셨으면 나도 안 태어났을 거예요. 내가 1961년에 태어났는데 오늘의 뭐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이라도 생각하고 이분들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기도 하고 우리는 통일된 나라 만들어가지고 꼭 보답했으면 좋겠다.
신경수 주미대사관 국방무관도 VOA에 한국전 기념공원은 군인인 자신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이고 후손들에게도 중요한 안보 교육의 장이 되는 의미 있는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20년 전 기념공원 공사를 이끌었던 리차드 딘 예비역 대령은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A lot of concrete trucks came in here and then building the concrete substructure here. There's an underground water tank that's got
리처드 딘 대령은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물 탱크를 지하에 심는 등 당시 공사 상황을 설명하면서 기념공원이 자신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이 한국전에서 싸웠고 그렇기 때문에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이 장소가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신성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공원 20주년 기념 행사는 참전 용사들에 대한 헌화식과 공원에 설치된 자유예종 타종식으로 끝을 맺었는데요. 기념식 이후 정오부터는 기념공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 용사 전원의 이름을 부르는 호명식이 시작됐습니다.
Albert R. Reinhardt, Albert S. Johnson, Albert D. Zinzowski, Albert W. Henderson.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이 주관해 열린 이날 호명식은 생존 노병들이 한 명씩 연단에 서서 90명의 전사자 이름을 부르고 미리 녹음한 소리를 번갈아 트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기념공원 설립을 이끌었던 재단 이사장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은 VOA에 전사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But we believe that the echo will remain here forever and that at last and at least those who gave their lives
생존한 노병이 전사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는 것은 참전용사 모두를 기리는 것이며 호명된 이름과 목소리는 메아리로 영원히 남을 것으로 믿는다는 설명입니다. 웨버 대령은 전사자들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 건립에 관한 법안이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라며 하루빨리 추모의 벽 건립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기념공원은 마침 휴일을 맞은 관광객들로 붐볐는데요. 이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전사자들의 이름을 들으며 19개의 동상과 비문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만 6천여 한국전 참전용사 전사자들의 호명식은 25일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 2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리고 한국전 정전 기념 62주년인 27일 오전까지 진행됐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됐다는 선언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였습니다. 오늘 사실상 메르스 사태가 끝이 났다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엄격한 국제 기준에 따른 종식 선언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국 국민들은 이제 안심해도 좋겠다.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 이렇다.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모든 일상생활에 정상화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메르스에 대한 사실상 종식 선언을 한 것은 첫 환자가 발생한 지 69일 만입니다.
메르스 종식 선언을 WHO의 국제 기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종식됐다고 선언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메르스로 깊어진 불안감을 달래고 또 침체된 경제를 하루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서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발이 끊겼던 외국인 관광객들 다시 한국으로 오게 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사실상 종식 선언으로 국민적인 분위기도 바꾸고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예산도 빨리 집행해서 한국 경제가 국민 생활이 하루빨리 활력을 찾도록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입장입니다.
이 메르스 사태가 한국 사회에 남긴 교훈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죠?
그렇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계기로 한국의 감염병 관리 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키워서 이번 사태처럼 걷잡을 수 없이 감염자가 확산되는 결과 이 감염병의 후진국이었다는 오명을 벗어야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또 한국 국민들에게도 남긴 교훈이 큰데요. 무조건 종합병원만을 선호하는 그래서 응급실로 직행했던 병원을 이용했던 행태 과밀병실의 원인인 다수의 환자와 보호자가 감염에 노출됐던 보호자나 간병인이 숙식을 같이 했던 그런 간병 문화도 바꿔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병실까지 방문을 하는 이 병문안을 하는 문화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달라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5월 20일 한국에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동안 69일에 걸친 한국의 이 메르스 사태. 그동안 186명이 메르스에 감염됐다가 완치가 됐고요. 36명이 사망했으며 국민 3,000명 중 한 명꼴인 16,693명이 메르스로 인해 격리됐었습니다. 또 2,704개 학교와 유치원이 메르스로 인한 임시 휴업을 했었습니다.
네. 메르스 사태 종식 선언 들어봤습니다. 요즘 한국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분위기가 남다르다는데 이 다양한 광복 기념 행사들이 추진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8.15 광복 70주년 기념일. 이 70년이라는 세월에 걸맞은 광복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요. 70년 전 그 광복의 기쁨을 현재 국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그 우리 방송을 통해서 소개됐던 서울 시립미술관의 광복 70주년 기념 북한 사진전 등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태극기 전시회, 광복 기념 음악회, 휴전선 횡단 행사, 기념 메달 출시 등 각 지역 단체별로도 풍성한 기념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역을 무대로 30여 개의 광복 70주년 행사가 추진되고 있고 또 사회 각 분야에서 70년 역사를 돌아보는 변천사 그 조사 통계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70년 서울과 현재의 서울을 비교하는 변천사에 대한 조사 결과일 텐데 70년이면 강산도 7번은 더 변했을 시간인데 어느 정도로 서울이 달라졌을까요?
네. 서울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동안 70년 세월 동안 달라진 교통수단, 뭐 산업과 임금 비교, 생활물가 변화 등 조사 결과가 발표됐었는데요. 어제는 서울의 가구 구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가전제품은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지, 그 변화가 어떤지, 난방연료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력 사용량은 어땠는지 그런 내용을 담은 자료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1945년 서울과 2015년 서울 참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주거 형태는 뭐 1945년과의 비교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거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했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주거 분야의 비교는 1960년대와 현재의 그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한국은 거의 뭐 평균적으로 한 사람의 방이 한 개인 시대인데 1960년 당시에는 한 가구에 방이 한 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에는 전체 가구 수의 한 51.1%가 방이 한 개인 단칸방 신세였었고요.
네.
2010년 방이 한 개인 가구는 350만 4,200여 가구, 한 15.9%. 방이 세 개인 가구가 4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보니까 방 한 개에 평균 뭐 2.91명, 그러니까 3명 정도가 함께 썼고요. 2010년에는 한 명이 하나 정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생활 가전이라고 하면 1960년 당시에는 별다른 것이 있었겠습니까만 라디오가 그나마 많이 보급이 됐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960년대 라디오가 100가구당 36.4대, 한 36대 정도가 보급돼 있었습니다.
네.
텔레비전 경우는 아시겠지만 시골 마을의 경우에는 동네에 뭐 한두 대 정도가 고작이어서 동네
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함께 봤던 그런 풍경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네.
흑백 텔레비전은 100가구에 1.4대, 한 대 정도로 아주 귀한 물건이었고 1980년대 그러니까 컬러 텔레비전이 보급된 이후에 텔레비전 보유량이 껑충 뛰었습니다. 91년 서울에는 텔레비전이 가구당 1.4대, 2013년도 역시 1.23대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TV 말고도 다른 것이 볼거리가 많아서요.
네.
TV의 수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가요. 1991년에 가구당 한 대 정도. 그 이후에는 김치 냉장고가 보편화되면서 2013년도에는 평균 한 가구에 냉장고 두 대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들으시는 저녁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